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결사에 가입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사조직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보위부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도명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도명학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 온 게 지금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뭐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아, 벌써 10년 됐네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북한에서 생활을 하신 그렇죠. 셈인데 오늘은 이제 결사의 자유 중심으로 네. 이른바 자유롭게 단체 활동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근데 북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각종 교육기관, 각종 뭐 기업소 등등 해서 조직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도 선생님도 그 이 중 어떤 단체 소속돼서 활동을 해오셨죠?
뭐 어렸을 때 그거 다 같죠. 저랑 네. 뭐 그 누구나 다 그 북한 주민 다 같은데.
네.
뭐 어렸을 땐 소년단이.
소년단. 네.
그 다음에 뭐 좀 나이 들면 청년동맹.
청년동맹.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성인이 돼서 이제 직업동맹. 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많은 조직 생활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년단.
그렇지.
소년단이 보통 몇 살 때 들어가나요?
소년단이 이제 만 7살.
아, 7살부터 그럼 조직 생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그 단체를 자기가 원하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 그런 거 없죠. 북한은 조금 있다면 정치 조직 생활을 이제 만 7살에 이제 소년단이 들어가면서 시작하는데 아, 곧 들어가는 순서가 좀 다른데, 뭐, 일세 만 7살이라고 해서 다 소년단에 들이는 거 아닌데, 제일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9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아,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 어린이들을 그 조직에 이렇게 얼굴 매기 위해서, 네네. 그런 뭐, 인센티브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걸,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으니까 모범적인.
사람들은 좀 먼저 들어가고
모범적인 아이들은 먼저 소년단. 그래서 그때부터 용의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조직생활의 시작이군요. 다,
그렇죠.
아. 그러면 사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사실상 강제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강제로 조직하는 거죠.
아.
뭐 군대에 가면 무슨 어느 부대에 배치하듯이 뭐 그거나 같이.
네. 그러면 그 조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인가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원해서 들어간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인지 마음이 맞는 사람인지 뭐 또 그 조직 간부를 그 내가 원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선출을 했다면 또 그 조직이 또 억지로 둔 조직도 나의 마음에 맞게 어떻게 변화가 오겠지만 그것도 없고 선거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미리 정해진 사람을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이 손들어 찬성해달라면 찬성 반대 두 개만 묻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데 만약 반대하면 그러면 그 아주 나쁜 걸로 그 교육을 받거든요.
아, 조직의 주요 방침이나 네. 간부 선거에서 네. 반대하는 것은 그건 어렵군요.
그 자체가 네. 아주 그 반동짓과 같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거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상 정치 조직 생활을 국가와 당이 강제하고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냥 조직 생활에 네. 참여를 하는. 근데 그 조직 생활을 몇몇 소수는 이제 열심히 해서 출세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당도 가입한다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수는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 우선 소홀해지면. 조직 생활이 소홀해지면 그 반드시 죄를 지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에 묶어서 조직 생활에 열렬히 참가하면 뭐 열심히는 아니래도 회의 나오라면 회의 나가고 뭐 생활총화 참가하라면 참가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출석만 정기 행사들이 잘 참가하고 시키는 대로 해도 큰 죄는 안 짓는데 내가 이게 조직이 딱 싫잖아요. 싫으면 나가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는데 그게 말하자면 내가 휩쓸려 다녀봐야 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휩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비조직적 행위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근데 이제 도 선생님은 북한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직 생활이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요? 뭐 어떤 모임이었나요?
아, 뭐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의미를 띌 수는 없죠. 그 공식적인 의미를 띄면 적발이 되고 그렇게 하고 그 처벌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로만 페이퍼가 없고 아무런 서류도 없고 네네. 명칭도 없고
뭐 아, 조직의 명칭도 없고 단체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모두의 의견을
근데 뭘 위한 모임이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유럽 국가들이 막 붕괴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측엔 아유 북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게 무너진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이게 이것도 동유럽처럼 될 거는 뻔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자신들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래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오늘의 이 조직이 양지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걸 이렇게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일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요?
아 뭐 규모가 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 뭐 처음에 한 몇 명으로 뭐 그게 돼 방송에 뭐 북에서도 듣기 때문에 네.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처음에는 한 뭐 5-6명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모한 장소에서 이런 걸 충분히 밤새 토론도 하고 그 전에부터 서로가 또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몇 명 단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두 명 혹은 단독으로 뭐 세 명 이렇게 모여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답답함들을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좀 뭔가 만들어보자 해서 모여온 거죠. 그게 모여가지고 그래서는 이제와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각자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잘해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서 하는 정치 생활에 열심히도 참가하고 다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봐서 모범적인 것이 좋지 어차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대목이 있을수록 동유럽 같은 때도 보면 변화할 때 보면 그래도 다 공산당이나 뭐 어디 이런 사회 지도 계층의 자리 잡으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영향 사회적 영향력과 이게 있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순식간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자면 각자 개개인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그 북한 내에서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자면 그 모범적이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었나요?
뭐 다 네. 있어요. 그 저 뭐 당 정권 기관 뭐 예 뭐 사법 뭐 어쨌든 그 골고루 다 있어요. 그 있는데 그게 그들 사이에서도 몇천 또 서로 알지만 또 서로 또 서로 모르고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안정성을 다 타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이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이쪽 지역 친구들은 모르고 혹시 맞다 들어도 아 그냥 언제 봤던 그 친구 아 저 친구가 누구하고 친하지 그냥 그런 정도만 알지 이런 결사. 네. 이러한 그 약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이런 관계라는 건 다 서로가 모르죠.
네. 네. 그러면 만나면 주로 네.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그냥 뭐 불만을 쭉 털어놓는 정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 불만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앉아서 자기들끼리 계속 세미나를 한 세미나 같죠. 네. 아, 말하자면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 어쨌든 네. 민주주의는 토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정립되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했다 저건 저렇게 어떤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중요하게는 이제 외부 소식을 어디서 얻게 되면 공유하고 네. 그다음 외부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게 뉴스를 전하지 않는 당 내부 문제, 뭐 보위기관 내부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서로 각 분야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외에 내 가지 말 것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가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각 분야에 대한 일가견들이 모두가 생기고 아 국내는 어떻게 돌아가며 하죠. 그 중요하기는 라디오를 같이 듣는.
아 그래요. 라디오를 같이 듣게 됐군요.
라디오는 아, 같이 그건 많이 들었어요.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겠네요.
밤에 주로 그 저 안전한 집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가 제일 안전하지. 그래서 주로 아파트 집 같은 건 문만 걸어놓으면 뭐 모르잖아요. 울타리 뛰어넘어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고 높은데 무슨 뭐 어쩔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종해 가지고는 이제 그 라디오를 이렇게 들른단 말이죠.
네.
들는데 그럼 혼자 듣기보다 여럿이 듣는 맛이 아주 틀려요.
훨씬 재밌군요.
아,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한 사람 아 이렇구나 하면 또 저쪽 사람이 야 저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라디오의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하는 시간은 또 며칠씩 더 걸리고 시간 나는 대로 3355 혼자서도 듣지만 시간 나는 대로 야 오늘 저녁에 일 없으면 강연에 참가해야지. 간부 강연에 해야지.
그러면 일종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정세를 토론하는 그런
그렇죠.
모임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죠. 미래를
아, 그런 모임이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언제쯤 만들었고 또 얼마나 지속이 된 건가요?
한 89년도부터 한 90년도에 독일 통일되기 되는 그때쯤 아마 될 거예요.
아 그때쯤에 네.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 활동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한 10년 넘지 한 12, 13년 정도.
아 그래요? 그럼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됐네요.
그렇죠.
꽤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이 단체가 그럼 어쩌다가 발각이 된 건가요?
아 그게 전번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그거 그저 이게 밀정.
아,
밀정한테
같은 직장 내에 있었던
밀정하고
보위 정보원을
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난 사실 그 밀정도 우리 조직원으로 흡수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데
정보를 그냥 유출하게 된
그렇죠.
셈이네요.
결국은 그 큰 실수지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그 넘어갔는데 넘어가긴 했지만은 북한 당국이 그거를 캐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저도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래 그 아시잖아요. 지하 공작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가깝고 해도 자기 혈육이라도 그 말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동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은 이야기를 안 한 측면이 많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기된 것이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가 거의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하죠.
북한 당국이 그걸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그거 가지고
한 3년 정도 조사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길게 조사를 했지만
해봐야 뭐
결국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실체가 없는
네, 실체는 사실 없었던 단체였기 때문에 네, 증거가 없는 그런 단체 형태가 없는
형태가 없는
되겠네요.
무형인데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단체에서 결국 그걸로 궁극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죠.
한 3년간 그래도 고생을 하신 셈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체가 만약에 형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발각된다면 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북한 그 정치범 처벌 그 조항 중에서 네네. 그 죄가 가장 극형감이거든요.
아, 네.
그거를 내가 보위부에 그 잡혔을 때 그 조사관이 그 법조항에 대한 걸 해설했죠. 그거 보니까 그거는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징역 내지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네. 10년 형이라면 그러면 수용소 가는 거죠. 수용소 가면 10년 있다 내놓는가? 안 내놔요.
안 네.
10년 있으면 계속 연장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헌법상은 10년 이상의 네. 징역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식의 네. 사실상 반국가 단체로 그렇죠. 규정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평생 네. 아니면 사형을 당하는 네. 그런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북한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결사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실제 어느 정도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있다 해도 그 제가 한 것처럼 그런 형태가 없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결사들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다면 북한 보위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국경 지역은 글쎄 뭐 해외 때문에 반탄 뭐 이제 국경과 관련한 거 할 수 있지만 저 황해도라든가 평안도 뭐 저 강원도 이런 내륙의 보위부는 뭐 할 거 있어요? 그 할 거 없어요. 그런 데는 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청도 하고 그다음 누구와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으며 어떤 얘기가 오가면 신경 쓰는 거가 그건 거거든요. 또 그 보위부 그 간부들을 좀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보지 말아야 될 문건들도 본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척 보면 그게 그 소소하게 어디서 어떤 사건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옛날 뭐 자강도 만포 사건 같은 것도 굉장했거든요. 청년 조직이 전국적으로 다 뻗은 걸 그걸 일망타진했다고 그 보위부에서 엄청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 조직은 정말 크게 컸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 이제 만포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정도면 작은 거는 얼마든지 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네. 틀이 잘 갖춰진 그래.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반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무형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렇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아마 그 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도 허용되는, 왜냐하면 중국 정도만 된다 해도 아마 북한 내에는 그런 반체제의 중소 조직들이 아마 우후죽순처럼 네. 그 생겨날 거예요.
그 어쨌든 북한 당국은 일체의 정치 조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정치 조직 말고 평범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가요?
아 그것도 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뭐 동호회 무슨 뭐 네네. 산악회 무슨 뭐 여기는 네네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달면 안 돼요.
아, 그냥 어쨌든 어떤 형태든 형태를 갖은 조직은 인정하지 않는군요.
형태를 갖춘
정치 조직이 아니어도 뭐 취미나 그러니까 동아리도 안 되는군요.
동창생들끼리 모여서 뭐 놀러도 가고 뭐 야 우리 동창들끼리 뭐 모여서 내일 뭐 어디 가자고 또 야 다음 주에 또 모이고 뭐 다음에 누구 생일 이거는 된단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높은 간부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향 동창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은 비조직적이고 유일사상 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게 일반 주민들 하급 간부들 정도에는 그쯤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처벌할 형편도 못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결사의 자유라든가 자유로운 단체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라고 그럼 봐야 되겠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취미 모임조차도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하기
없어요.
어려운 네. 그런 사회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도명학실을 통해서 북한에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서 친구 동료들과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발각이 돼서 고초를 겪은 도명학 씨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도명학 씨의 오늘 증언 들어보셨는데요. 인권법에 예.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예, 오늘 나눈 내용들은 북한 내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미 언급되었듯이 세계인권선언 제20조뿐만 아니라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보다 자세히 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결사체를 조직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번 주제였던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등을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의 합리적인 제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북한도 형법과 행정처벌법 등을 통해 법률을 통한 권리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 또한 이익 증대를 위해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고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어려서부터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맹에 이르는 강요된 단체에 가입하고 또 당국에 의한 관제 집회에 강제로 동원되는 등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명학 씨 사건과 같은 정치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동호회나 산악회까지도 마음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 상황은 명백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네. 북한에서 침해받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